VOA World New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남부 아리조나주와 텍사스주가 다음 주까지 주방위군 400명을 멕시코 적병지역에 추가로 투입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과 멕시코 접경지역의 마약 밀매와 불법 이민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서 병력 투입을 촉구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덕 듀시 아리조나주 주지사는 어제 방위군 150명을 국경지역에 추가로 배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텍사스주 방위군 대변인도 72시간 안에 병력 250명을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제프 세션스 법무부 장관은 이날 멕시코 국경지역을 통해 미국으로 오는 불법 이주자들에 대해 무관용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멕시코와 국경을 접한 미국 남부 4개 주의 연방검사들에게 불법 체류자들을 바로 석방하지 말고 기소에 처벌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미국 법무부는 멕시코 국경을 통한 불법 이민자들의 규모가 지난해 크게 급증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도 불법 이민과 마약 밀매가 미국의 안전과 주권을 위협하고 있다며 국경 장벽 건설과 대규모 병력 투입 등 강경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북한이 오늘 판문점에서 남북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통신 관련 실무회담을 열었습니다. 양측은 2시간에 걸쳐 남북한 정상 사이의 직통 전화 개설과 장소, 운영 방안, 도감청 방지 등 기술적인 보안 문제를 집중 논의했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회담은 양측 실무자들 사이에 이뤄졌고 의제나 참석자 명단은 보안 관계상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언론들은 남북한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집무실에 직통 전화기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주 중으로 추가 회담을 통해 직통 전화 개설 문제를 종료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북한은 오는 27일 열리는 정상회담 전에 두 정상이 직접 통화하는 방안을 추가 고위급 회담에서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동 시리아 정부군이 오늘 동구타에 있는 마지막 반군 거점 지역을 공격해 적어도 40명이 사망했다고 민간 감시단체인 시리아 인권관측소가 밝혔습니다. 시리아 텔레비전 방송은 구타의 최대 도시 두마의 여러 지역에서 폭격으로 연기가 오르는 모습을 생방송으로 중계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군이 자이시 알 이슬람 반군이 장악하고 있던 지역을 압박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공격은 구타 지역의 다른 반군이 알레포 지역으로 안전하게 자진 철수키로 합의한 뒤에 이뤄졌습니다. 러시아는 앞서 자이시 알 이슬람 반군이 지난주 구타를 떠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었습니다. 하지만 반군들 사이에 철수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면서 퇴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리아는 7년에 걸친 내전으로 40만 명이 숨지거나 실종됐고 1,200만 명이 피란을 떠났으며 이 가운데 560만 명은 나라 밖으로 탈출했습니다. 캐나다에서 어제 아이스하키 선수들을 태운 버스와 대형 트럭이 충돌해 14명이 숨졌습니다. 캐나다 경찰은 캐나다 중부 사스카초완주 북쪽 35번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했으며 사망자는 지역 주니어 아이스하키 리그 팀인 험볼트 브롱코스 팀원들과 운전자라고 밝혔습니다. 아이스하키 선수들은 리그 플레이오프 경기를 위해 이동 중이었으며 버스에 28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나머지 14명도 다쳐서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3명은 중태라고 밝혔습니다. 사고를 당한 선수들의 나이는 16살에서 21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스탱 트레도 캐나다 총리는 사고 뒤 인터넷 사회 관계망 서비스인 트위터를 통해 엄청난 비극으로 선수들의 부모가 겪고 있는 아픔을 상상할 수 없다며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가 러시아 신흥재벌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측근 등에 대해 제재를 부과했습니다. 미 재무부는 러시아 신흥재벌 7명과 국영 방산업체, 은행 등 이들이 소유한 기업 12곳, 관리 17명을 추가 제재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이상 VOA 세계 뉴스 김영곤이었습니다.
곧이어 주말의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의 생생 라디오 매거진 장량입니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라고 하죠. 가난한 젊은이들에게 젊으니까 괜찮아, 아직 시간이 있잖아 라는 말이 힘이 될 수 있는 건요, 말 그대로 돈을 벌어서 삶을 좀 풍요롭게 만들 충분한 시간과 기회가 있을 거란 전제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중년이나 노년의 나이에 닥치는 가난이란 건요, 생명을 위협받는 만큼의 위기인 것 같습니다. 이번 주 미국의 한 대학에서 9천여 명에 가까운 50, 60대 미국인을 대상으로 20년 동안 추적 조사를 한 연구조사 결과를 내놨는데요. 나이 들어서 재산을 잃는 것은 매우 충격적인 일이고 수명에도 영향을 끼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구팀은 평생 모아놓은 재산의 75% 이상을 2년에 걸쳐 잃어버리는 것, 평균 잡아서 한 10만 달러 정도를 잃어버리는 걸 재산 쇼크라고 불렀는데요. 이런 충격이 노년의 사망 가능성을 50% 높인다는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심장 질환만큼 위험하다는 비유까지 들었는데요. 여성의 충격 정도가 더 심하지만 사망 가능성이 커지는 건 남녀가 다르지 않았습니다. 살고 있는 집을 잃거나 가난한 사람일수록 충격의 강도는 더 세게 느껴진다고 하는데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편안한 노후를 위해 젊어서 고생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가난하지 않은 노후를 누구나 원하죠. 노후 대책의 중요성까지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소식이었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출발합니다. 한 주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한 주간 VOA 방송 사이트를 통해서 독자들이 가장 많이 읽은 기사를 중심으로 한반도 현안을 살펴봅니다. 독자의 선택, 이번 주부터 새롭게 준비했고요. 미국 내 북한 관련 화제성 소식, 뉴스 풍경, VOA 이야기 미국사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노래 한 곡 먼저 듣고 가겠습니다. 아바가 부릅니다. Money, money, money. 돈, 돈. 들어보시죠.
만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시간입니다. 첫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투명 가방. See-through backpack 혹은 clear backpack이라고 불리는 투명 가방. 투명한 비닐 소재로 만들어진 학생용 가방을 뜻하는데요. 가방 속에 무엇이 들었는지 훤히 들여다 보이는 가방입니다. 바로 플로리다주의 더글라스 스톤맨 고등학교가 학생들에게 나눠준 가방인데요. 이 가방을 나눠준 이유는 혹시 학생들이 총기를 가지고 등교할지 몰라서입니다. 바로 이 학교는 지난 2월 14일 한 미국인 학생의 잘못된 선택으로 17명이 총에 맞아 숨진 참극이 일어났던 학교인데요. 학교는 안전 강화 방침으로 학생들에게 이 가방을 매도록 했고 이 조치는 바로 논란거리가 됐습니다. 내부가 훤히 비치는 가방을 통해 총기류 등 위험 물품의 반입을 사전에 막겠다는 의도지만 일부 재학생들은 사생활 침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기 때문인데요. 이 조치는 플로리다 교육당국과 학교 측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데요. 개인용품 등 모든 물품이 불특정 다수에 노출된다는 점이 일부 학생들의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어떤 학생은 투명 가방 내부를 휴지로 가려서 가방을 나눠준 학교 측에 반대하고 있고요. 특별히 여학생들은 생리대 같은 용품을 잔뜩 집어넣은 사진을 찍어 인터넷에 올리는 등 사생활 침해를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안전과 사생활 침해에 균형을 맞추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면서도 그래도 최선을 다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두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슈퍼버그. 인간의 몸이지만 로켓처럼 솟구쳐 오르기도 하고 로켓보다 100배는 무거운 잠수함도 들어올리며 눈에선 붉은 광선이 나가고 아무리 총을 쏴도 죽지 않는 초인적인 영웅, 미국인의 전설적인 영웅 캐릭터 슈퍼맨입니다. 슈퍼라는 말은 특급이라는 의미의 영어 접두사인데요. 이번 주 미국 질병센터 CDC가 슈퍼맨이 아닌 슈퍼버그가 인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위험한 수준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Nightmare Superbug, 슈퍼버그의 악몽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슈퍼버그 혹은 슈퍼박테리아라고 하는데요. 위험한 이유는 항생제에 내성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CDC에 따르면 지난해 1월에서 9월 검사한 샘플 약 5,700건 가운데 4분의 1에서 항생제를 잘 듣지 않고 다른 박테리아의 내성을 퍼뜨리는 유전자가 발견됐고 그중 221건은 비정상적인 저항성 유전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들 케이스는 미국 27개 주에서 발견됐습니다. 조사를 주도한 박사는 이번 연구에서 치료하기 어렵거나 아예 불가능한 감염을 유발하는 몇 개의 위험한 병원균이 발견됐다며 슈퍼박테리아가 여기저기서 모습을 드러내는 동안에는 공격적인 접근 방식이 슈퍼박테리아를 쫓아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항생제의 내성이 있는 균은 치료가 거의 또는 완전히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미국에서 한 해 2만 3천여 명의 목숨을 앗아가며 매해 200만 명이 감염되는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CDC는 이번 연구 결과 내성균들이 항생제 개발 속도를 제치기 시작한 정황이 드러난다면서 병원과 의료 서비스 제공자들에게 공격적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한 주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였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독자의 선택 시간입니다. 이번 주 한반도 현안을 독자들의 관심 사안으로 따라가 보는데요. 네티즌들의 관심사가 어떤 것인지 살펴보기 전에요. 이번 주 한반도 현안은 어떤 것이었는지 머릿기사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2일자 보도입니다.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는 북한 관련 선박 회사와 선박 등 49곳을 제재 명단에 추가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제재안이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미국 정부의 대북 최대 압박 노력에 국제사회가 협력하는 신호라고 강조했습니다. 유엔이 지난 2007년 이후 북한에 매년 지원해온 긴급구호기금을 올해는 배정하지 못했습니다. 제재로 자금 송금길이 막혔기 때문입니다. 3일자 보도입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의 단계적 비핵화 주장에 비핵화는 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며 북한이 비핵화할 때까지 최대 압박을 늦추지 않겠다고 확인했습니다. 4일자 보도입니다. 즉각적인 핵 포기를 요구할 미국과 협상을 최대한 길게 끌려는 북한은 결국 어떤 접점도 찾지 못할 거란 회의적인 전망이 제기됐습니다. 필립 크롤리 전 국무부 공보담당 차관보는 비핵화에 대한 미국과 북한의 인식차가 너무 크다며 이같이 내다봤습니다. 미 국무부가 2010년 천안함 침몰 사건이 한국의 조작극이라는 북한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천안함이 북한 어뢰에 맞아 침몰했다는 조사 결과를 철저히 신뢰한다고 확인했습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번 주부터 새롭게 마련한 코너입니다. 독자의 선택이란 이름인데요. 이 시간은 박형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코너 소개부터 좀 해주시죠. 독자의 선택 네. 뭔가요?
말 그대로인데요. 네. VOA 한국어 방송이 지난 한 주 동안 내놓은 많은 기사들 가운데 우리 독자분들, 그러니까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분들이 가장 관심 있게 많이 본 기사,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그 클릭수, 검색수가 가장 많은 기사가 뭔가, 이거 다섯 가지를 좀 추려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걸 쭉 한번 보면 이번 주에 어떤 이슈들 또 어떤 현안에 대해서 우리 독자들이 궁금해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장 인기가 높았던 기사가 되겠네요.
그렇죠.
네, 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이번 주 가장 많이 본 뉴스는 어떤 건가요?
네, 백성원 기자가 지난 4일 보도한 내용인데요. 네. 국무부 천안함 조작 주장을 일축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미국은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한국 정부와 뒤이어 진행된 객관적인 조사를 완전히 지지한다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Our position has not changed. The United States fully supports the Republic of Korea.
천안함 사건은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2010년 3월 26일에 일어났죠. 백령도 근처 해상에서 대한민국 해군 초계함 천안함이 피격돼서 한국 장병 46명이 사망한 사건인데요. 북한 노동신문이 최근에 이 남조선 보수패당이 조작해낸 치졸한 모략극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관영 매체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서 국무부의 입장을 백성훈 기자가 전화로 인터뷰를 해서 취재한 기사입니다.
네.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 국무부 입장은 뭔가요?
예, 캐티나 애덤스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천안함 사건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변한 게 없다. 다시 말해서 이 한국 정부와 국제합동조사단이 지난 2010년 5월에 발표한 조사 결과가 있지 않습니까? 네. 북한 잠수함에서 발사된 북한 어뢰에 의해서 침몰했다. 바로 이게 결론인데 네. 이것과 동일한 입장이다. 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조사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증거 평가를 반영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당시에 합동조사단이 신뢰성 있는 조사를 바탕으로 결론을 내렸다는 게 역시 국무부에 변하지 않는 입장인데요.
그렇죠.
당시 합동조사단이 어떻게 꾸려졌었죠?
네, 한국 정부가 이제 합동조사단을 꾸렸는데 민간 전문가가 25명이 포함됐고요. 또 네. 군에서 22명이 포함이 됐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추천한 전문위원 3명으로 구성돼 있고요. 또 여기에서 미국, 호주, 영국, 스웨덴 4개 나라 전문가들도 합류를 해서 뭐 정부 측, 군 측, 그리고 민간인 측, 또 해외 측 여러 전문가들이 골고루 배분된 한마디로 말해서 국제적인 신뢰도를 높이려고 한국 정부가 상당히 이제 노력을 했다 이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네. 이렇게 국제합동조사단이라는 그 틀을 가지고 당시 천안함 사건이 북한의 소행이다라고 결론을 내렸는데요. 예. 자, 2010년 벌써 8년이나 지났습니다. 아직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이유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동안 한국에서 일부 인터넷 토론 사이트 등을 중심으로 이 천안함 사건에 대한 의혹은 끊임없이 제기돼왔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 다시 부각된 건 몇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먼저 천안함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된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 지난 2월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에 남한을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유족이나 한국 야당인 자유한국당 등에서 굉장히 강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천안함 주범이 어떻게 남한의 땅을 밟느냐 이런 반발이었는데요. 네. 네. 당시 한국 정부 입장은 천안함이 북한 정찰총국 소행이라고 결론을 내렸지만 김영철이라는 이름을 특정하진 않았다. 뭐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네.
또 지난달 한국 청와대 민원 게시판에 과연 천안함 침몰이 북한의 소행에 의한 것이냐 이런 반문들이 올라오면서 이걸 다시 조사해야 한다 이런 청원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네.
이 청원은 한 7만 2,050명 정도가 참여를 했는데
네.
청와대가 통상 한 20만 명 이상 청원이 이루어져야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네.
이게 24일에 이걸 못 채우고 마감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요즘에 미디어에 자주
네.
오르내리는데요. 최근 또 평양에서 열린 남한 예술단 공연에서도 좀 주목을 받았었죠.
그렇습니다.
네.
뭐 깜짝 사과 뭐
네.
외신에서 이렇게들 보도를 했는데
네.
남한 예술단이 평양에서 공연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1차 공연 때 한국 취재진이 그 김정은 위원장 경호원이 제지하는 바람에 이 공연장을 입장을 못하고 취재를 못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한국 정부랑 취재진이 이거에 대해서 북한 당국에 대해서 강하게 이제 항의를 했는데요.
네.
김영철 부위원장이 직접 한국 취재진에게 찾아와서
네.
손님을 초대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걸 사과한다라고 굉장히 이례적으로 공식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네.
북한은 통상 이런 일과 관련돼서 공식 사과를 잘 안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북한에서도 상당히 강경한 것으로 알려진 김영철 부위원장이 직접 와서 공식 사과를 했고
네.
또 흥미로운 게 이때 자신을 내가 남한에서 천안함 주범으로 지목받고 있는 김영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정확히 뭐 무슨 의미냐 이런 걸 두고도 또 남한 내에서는 논쟁이 불거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무튼
네.
이 천안함 사건은 여전히 큰 관심사인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참고로 이번 주 네 번째로 많이 본 기사에서도요. 이조은 기자가 천안함 사건과 관련돼서 미국 의회의 분위기를 취재한 기사가 또 선정이 됐거든요.
네.
이것도 역시 천안함에 대한 저희 독자들의 관심을 반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첫 번째로 인기가 많았던 독자들이 선택한 기사는 천안함 관련 소식이었고요.
예.
두 번째로 많이 본 기사는 뭐였을까요?
지난 3일 보도한 국무부가 북한의 비핵화 주장에 대한 어떤 입장을 발표한 건데
네.
비핵화는 협상이 불가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We are not going to make the same mistakes as previous administrations.
캐티나 애덤스.
이 기사는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한국과 북한이 언급한 단계적 비핵화와 최대한 빨리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겠다는 미국 정부의 북핵 해법 사이에 간격이 있는 것 아니냐
네.
이런 의견들이 조금 있잖아요.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저희 기자가 국무부의 입장은 뭐냐라고 이제 물어봤는데요. 국무부 대답은 이랬습니다. 비핵화는 협상 대상 아니다. 그리고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
네.
또 북한이 비핵화할 때까지 최대 압박을 늦추지 않겠다. 뭐 기존의 입장과 비슷하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김정은 위원장이 남북 정상회담 또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비핵화 의지를 밝힌 상황에서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이 비핵화를 할 것이냐 이 방법론을 두고 지난주에 한국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그렇고 많은 논의들이 오갔지 않습니까?
네.
그런 관심을 역시 저희 기사에서도 반영을 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과 한국 간의 최근의 분위기가 비핵화 해법에 대해서 조금 누그러진 게 아니냐는 그런 의구심에 쐐기를 박아준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북한이 본인들의 말대로 비핵화를 한다면 결국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이 부분이 향후 남북정상회담이나 북미회담의 쟁점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예.
그렇다면은 북한과 미국의 입장도 한번 짚어보도록
예.
하죠.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보도나 뭐 주말에 나가는 뉴스포커스에서 굉장히 자세하게 분석과 전망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네.
이 시간에는 좀 간략하게 그리고 조금 단순화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과 한국이 원하는 건 북한의 비핵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북한은 이에 대해서 일종의 어떤 보상이나 상응하는 이제 조치를 이제 원할 겁니다. 양쪽에서 이제 원하는 게 각각 있는데
네.
이 두 가지를 놓고 이제 결국은 협상을 하게 되잖아요. 크게 보자면 한 세 가지 방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좀 가장 좀 비현실적인 방법부터 좀 언급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상을 먼저 하고 나중에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뭐 북한이 원하는 것들을 먼저 다 들어주고
네.
그런 다음에 아 그러니까 북한 우리도 이제 비핵화를 해야겠다 이 부분인데 이건 사실 좀 상당히 뭐 비현실적인 거라고 봐야겠죠.
네네.
그리고 또 반대의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먼저 완전히 이제 핵을 버리고
네.
또 이걸 미국 등 국제사회가 이제 검증을 한 다음에 좋다 그러면 너희들이 원하는 것들을 이제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겠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선핵포기 후보상
네.
이런 건데 이걸 이른바 뭐 리비아 방식이라고도 이제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앞서 얘기한 첫 번째 방식, 두 번째 방식 모두 다 전제 조건이 있는데
네.
이거는 서로가 상대를 100% 이제 신뢰해야지만
그렇죠.
가능한 거잖아요.
네.
우리가 뭐 예를 든다면 뭐 부모님들이 자녀들한테 공부를 열심히 하라 그럴 때
네.
너 이번에 시험 잘 보면 뭐 이거 사줄게. 예. 그런 얘기할 때 서로 부모는 자녀를 신뢰하고 또 자녀는 또 부모를 신뢰하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네.
사실 북한과 미국 관계에는 이런 신뢰가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네네.
어렵습니다.
네네.
때문에 이 중간 정도 단계, 그러니까 행동 대 행동, 다시 말해서 비핵화 조치와 여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각각 단계적으로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이게 지난 6자 회담에서 합의한 9.19 공동성명에 따른 비핵화 방식이었던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결과적으로 잘 안 됐지 않습니까?
네.
미국은 북한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이제 비판을 하면서 실패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인데요. 물론 아직 트럼프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비핵화를 북한에게 원할지 명확하게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네.
다만 이제 여러 가지 관측 중에 나오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는 양측이 일단 요구사항을 그 협상 테이블에 다 올려놓고
네.
일괄적으로 이제 합의를 합니다. 그런데 9.19 공동성명과 다른 점은 어떤 합의를 이루는 정확한 데드라인을 못 박아놓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뭐 몇 달 내에 혹은
네.
언제까지 북한은 이 조치를 하고 이 조치를 북한이 이행했을 때 여기에 대한 상응하는 조치를 미국이 하겠다. 그래서 또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그러니까 정확한 데드라인을 정해서 하는 쪽으로 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사실 아직 뭐 백악관에서 명확하게 밝힌 건 없기 때문에 좀
네.
지켜봐야 될 상황입니다.
네. 네, 이번 주부터 새롭게 선보이고 있는 코너입니다. 독자의 선택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난 한 주 동안 VOA 한국어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독자들이 가장 많이 본 기사들 순서대로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 두 번째 살펴봤고요.
네.
세 번째 기사 어떤 건가요?
네. 자, 세 번째 기사 보기 전에 네. 노래 한 곡 지금 좀 틀어보겠습니다.
아, 노래도 갖고 나오셨나요?
예.
정신이 너무 없어
자, 네, 이 노래
심장이
무슨 노래인지 아시죠?
너무 유명하죠?
예.
네, 한국 가수 백지영 씨 목소리네요.
네.
총 맞은 것처럼.
그렇습니다.
이 백지영 씨가 이번에 남한예술단으로 평양에 가서 이 노래 불렀다면서요?
예, 남한 언론에 따르면요.
네.
김정은 위원장이 가장 관심을 보였던 남한 가수 중에 한 명이 바로 백지영 씨라고 합니다.
네.
이번 한 주 뭐 지난 1일과 3일에 진행된 남한예술단의 평양 공연 관련 소식 단연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성황리에 끝났다고 하는데 그런데 일부에서는 이 비판적인 시각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번 주 저희 기사 가운데 세 번째로 많이 본 기사가 바로 이런 전문가들의 비판적인 시각을 보도한 기사인데요.
네.
김영권 기자가 취재를 한 겁니다.
예,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비판했나요?
이 공연이 북한 정권의 선전, 프로파간다의 일환으로 북한 주민들이나 한국인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북한 당국은 북한 주민들이 뭐 한국 가요나 드라마, 뭐 외부 문화나 매체를 접하는 걸 금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걸 보면 또 처벌을 한다고 하는데
그렇죠.
그런데 이번 공연을 보면 정작 북한 지도자들은 한국 가수들을 초대해놓고 이 노래를 칭찬하는 것은 굉장히 위선적이다 이런 비판이었습니다.
그렇네요.
김영곤 기자가 이 기사에서 과거 평양과학기술대학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또 평양의 영어 선생님이라는 책을 쓴 숙희 김 씨를 인터뷰를 했는데요.
네.
숙희 김 씨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씁쓸한 것 같아요. 이게 너무나도 그 프로파간다로 사용되는 게 쇼잖아 결국은. 최훈이 신상호 케이스부터 북한 지도자의 그 연예인 편력은 놀랍지가 않은 건데 여기에 더 가장 실망스러운 거는 남한의 태도인 것 같아요. 솔직히 난. 그러니까 남한이 솔직히 연예인들을 팔아먹는 거잖아요. 지금 정치적 이슈를 위해서. 남한과 북한의 화해는 연예인이 가서 노래를 부른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니까 북한 시민들은 남한 노래를 들을 수가 없는데 김정은이 거기에 참석을 하고 거기가 이제 꽉 찼다. 그거는 그 사람들은 그냥 거기서 메꾼 건데 그 노동자 간부들로 관계를. 그러니까 이게 쇼가 아니면 뭐가 쇼입니까? 그렇잖아요.
네. 뭐 한마디로 말해서 정말 남북 간의 화해 또 문화 교류를 원한다면 북한 당국이 정작 주민들이 이걸 즐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더 나아가서 북한 주민들에게 정보의 자유를 허락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될 텐데요.
네.
다시 말해서 이건 인권과 관련된 이야기잖아요.
네.
오늘 많이 본 뉴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기사가 바로 이제 북한 인권과 관련된 겁니다.
네, 사실 최근 남북 정상회담하고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데 북한 인권 문제가 좀 소외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번 주 이조은 기자가 이와 관련한 미국 의회와 미국 내 목소리를 취재한 기사가 다섯 번째로 많이 본 뉴스인데요.
네.
이 기사에서 나온 몇 가지 인사들의 발언을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미국 카딘 의원실의 션 발렛 대변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 인권에 대해서. 이건 그저 가져서 좋은 것이 아니고 또 그렇게 해라라고 제안하는 차원이 아니다.
네.
또 북한과의 합의가 오래 지속되고 성공되기 위해선 반드시 이 인권 문제를 포함시켜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네.
또 밥 코커 공화당 상원 외교위원장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이 북한 정권에 대한 최대 압박을 지속해야 한다고 믿고 있고 또 인권 유린에 대한 압박도 여기에 포함된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 인권 특사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로는 인권을 이야기하면서 핵과 미사일 문제가 진전된 징후를 보이자마자 인권 문제를 뒤로 숨기는 건 상당히 위선적이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 핵 문제와 인권 문제 분리할 수 없다라는 얘긴데요. 네, 한 주 동안 가장 독자들이 많이 본 BOA 한국어 방송 기사를 소개해드리는 독자의 선택이었는데요. 자, 간단간단하게 다시 한번 쭉 5위까지 짚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자,
첫 번째가 천안함은 조작이 아니다라는 국무부의 반응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뭐 네 번째 많이 본 기사에서도 역시 천안함과 관련된 게 있었고요. 뭐
네.
두 번째는 북한의 단계적 비핵화 주장에 대한 국무부의 입장, 뭐 비핵화는 협상 대상이 아니다라는
네.
거 소개해드렸고요.
예.
또 세 번째. 남한의 평양 문화예술 공연 사실 이것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가 일부 제기됐는데
네.
다시 말해서 결국 북한 당국의 선전전의 일환이다 이런 비판 기사 전해드렸고요.
네.
또 마지막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 북한의 핵 문제뿐만 아니라 인권 문제도 함께 다뤄야 된다 이런 미국 의회의 시각 전해드렸습니다.
네, 독자의 선택 여기까지였습니다. 박형주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듣고 계십니다. 노래 한 곡 듣고 다음 순서로 가볼까요? 존 레전드가 부릅니다. All of Me.
Even when you're crying, you're beautiful too. The world is beating you down. I'm around through every mood. You're my downfall, you're my muse. My worst distraction, my rhythm and blues. I can't stop singing, it's ringing in my head for you. My head.
노래 들어보셨고요. 생생라디오 매거진 다음 순서로 가보겠습니다. 미국 내 탈북자들이 최근 일본 도쿄에서 열렸던 일본인 납북자 문제 관련 프로그램에 참석해서 탈북자들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김현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 하루빨리 귀국을 실현하기 위하여 일본 정부 납치 문제 대책본부가 지난달 초 미국 정부가 지원하는 대북 방송인 RFA와 공동으로 마련한 납북자 문제 관련 행사에서 내건 문구입니다. 이 문구는 아베 신조 총리 정부 산하 납치 문제 대책본부의 설립 목적이기도 합니다. 납치 문제 대책본부는 1970년대에서 1980년대에 걸쳐 납북이 확인된 일본인 17명 외에 880여 명이 북한에 의해 납치된 것으로 보고 이들의 즉각적인 귀국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5일과 6일 이틀 동안 미국과 일본,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들을 초청해 열린 행사 역시 일본 정부의 납치자 문제 해결 노력의 일환으로 마련됐습니다. 탈북자들과의 소통을 통해 일본인 납북자 문제의 심각성과 시급성을 알리고 자유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취지였습니다. 탈북자들은 대책본부가 제작한 자료집을 통해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었는데요. 자료집에는 납치 문제 대책본부 소개와 납치 피해자 17명의 사진, 납치 시기와 장소, 북한인 납치범 관련 정보, 납치 문제 해설, 일본 정부 시책, 국제 동향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행사 핵심은 이틀 동안 진행된 토론회였는데요. 탈북자들은 탈북 전후 삶에 대한 솔직한 생각을 밝혔습니다. 토론의 주제는 북한과 비교한 한미일의 교육, 의료, 여행, 직업, 선택의 자유, 식생활의 차이, 그리고 납치 문제를 포함한 북한의 인권 상황 두 가지였습니다. 두 가지 주제에 대해 하루씩 토론할 시간을 가졌는데요. 토론에 참여한 탈북자 6명 가운데 2명은 미국에 거주하는 데니 리 씨와 소피아 린 씨입니다. 미 서부 캘리포니아에 정착한 30대 남성 데니 리 씨는 현재 의료기관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데니 씨의 토론 내용입니다.
제가 느낀 점은 자유라고 생각해요. 북한에서도 자유는 김일성 믿는 자유밖에 없어요. 김일성, 김정은, 지금 김정은 믿는 자유밖에 없는데 제가 아는 자유는 사람에게 자유 있어서는 사람이 모든 걸 다 누릴 수 있고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게 자유라고 느꼈거든요.
12년 전 미국에 입국한 후 자신이 느낀 자유를 말하는 탈북자 청년. 누리고 싶은 것을 다 누린다는 데니 씨는 VOA에 이런 자유를 빼앗겨버린 일본 국민에 대해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북한이 특정 목적 아래 저지른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데에서 어떻게 생각하면서 저희들 생각으로는 북한이 이유 없이 납치할 이유도 없고 단지 자기네 목적과 자기네 필요한 것이 있어서 이웃나라부터 납치를 해서 이 사람을 우리 석방시킬 테니까 우리의 이만한 요구를 들어줘. 그러면 일본 정부에서는 할 수 없이 그 가족을 찾아줘야 하는 대가로 그만한 걸 또 들어줄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래서 북한에서 일본인들을 납치해서 그런 거래를 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2007년 미국의 난민으로 입국해 현재 남편과 함께 대학 군내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소피아 린 씨는 북한이 납치한 일본인들이 감옥 같은 삶을 살고 있을 거라며 안타까워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납치돼서 좀 어떻게 사는가 그게 궁금하고요. 그런 사람들 상황에서 좀 황당하고 지금 일단은 가족이랑 헤어져 있으니까 조금 또 제2의 우리는 자유를 찾았지만 그들은 또 제2의 삶의 감옥에서 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행사 기간 동안 북한에 있는 가족 생각이 많이 났다는 소피아 씨는 납북 일본인들은 자신이 빼앗긴 자유, 인권이라는 이슈를 떠나 가족과 누렸던 평범하고 소박한 일상이 그리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냥 지금 인권을 잃었다 하는 것보다는 지금 그냥 보고 싶은 가족, 먹고 일본 음식 이런 게 너무 사무치게 그리워할 것 같아요.
가족 생각, 납북자 문제에 대해 배우고 토론하는 동안 다시 한번 실감하는 것은 자유의 소중함이라고 소피아 씨는 강조합니다.
모임에서 한결같이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이제 그 자유의 선택이 잘해서 한국이든 일본이든 미국이든 그 사람들이 자기 감정을 진실하게 드러내놓고 말할 수 있는 그것이 자유라고 생각해요. 북한에서 만약에 이런 걸 했다면 눈치도 봐야 되고 말 한마디 잘못하면 그날 밤에 그 사람은 뭐 지도 새도 마르게 없어지고 이런 상황이 벌어져 아주 발언을 하기 무서워하고 오직 당과 조국에 좋은 말만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고 나이층도 50대, 40대, 30대 뭐 이렇게 왔는데 서로 자기에 대한 감정을 자기가 느꼈던 그런 걸 모두 진실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찾아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소피아 씨는 납북자로 공식 인정된 일본인 외에 880여 명이 납북된 것으로 의심된다는 건 충격적이라며 일본 정부가 국제사회에 더 강하게 목소리를 내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소피아 씨는 또 북한 정권에 대한 강력한 처벌도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데니리 씨는 해외 탈북자들까지 초청해 자국민 송환의 중요성을 알리는 일본 정부의 노력에 대해 좋은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저희는 노력하는 것도 없잖아요. 현실로. 오히려 중국이랑 딜해갖고 그냥 붙잡아서 북송시키고 그게 뭐 큰 죄로 돼갖고 그냥 퍼블릭 엑스큐션 시키면 끝이잖아요. 그게 참 많이 틀린 점에 대해서 네 크게 느꼈어요. 찾지도 않잖아요. 없어지시면 우리 사람이 없어졌는데 어느 정도 있는데 왜 우리나라에 한번 우리나라 사람을 보내달라 이렇게도 시위도 안 하고 찾으려고 또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날아다니는 파리벌레 목숨보다도 더 쉽게 그냥 퍼블릭 엑시큐션이 되니까 그게 참 거기서 네, 되게 마음이
국민의 인권을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중국에서 강제 북송되는 자국민을 잔혹하게 처벌하는 나라가 북한이라는 설명입니다. 데니 씨는 일본 정부의 노력이 성과를 이루기를 희망했습니다. 데니 씨와 소피아 씨에게 이번 일본 방문은 미국에 온 후 첫 해외여행이었습니다. 그런 만큼 하루하루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입을 모았는데요. 고향 사람들을 만난 것도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됐습니다.
세 명이랑 외교가 한 명분이 같이 술 마시면서 얘기하고 네 그러면서 뭔가 참 좋은 시간을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으로는 우리가 흩어지는 현실 생활 속에 현실상으로 들어가는데 언제 다시 이런 기회 있겠냐. 그러니까 좀 서로 공감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모여서 얘기하면 네, 거기 공감하고 아 이랬다 어땠다 뭐 내가 나오기 전까지 어땠다 이런 거 얘기하는 거 네,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 만난 사람들이 다 진짜 하나같이 열심히 살더라고요. 제가 그 고향 친구를 언니를 그 일본 식당에서 우연히 이렇게 만나게 됐거든요. 근데 뭐 20년 전에 북한에서 헤어진 언니인데 이렇게 우연히 이렇게 식당에서 밥 먹으면서 알게 돼가지고요. 그냥 열심히 다 살더라고요. 그냥 일본에서 등급 수준 조금 구비 뭐 그 정도에서 살더라고요.
네.
제 집 다 싸고 제 그 가게 그 그 일본 그 중심에 그 자기 이런 북한 식당이 있고.
무엇보다 두 탈북자에게 이번 일본 여행은 탈북자라는 사실에 대한 무게감을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자신만을 위한 삶으로 그쳐서는 안 되겠다는 마음입니다.
제가 이렇게 인간 내 먹고 잘 산다고 다쳐가는 인권이 다쳐가는 그 사람들 모른 채 할 수가 없으니까 제가 이렇게 저도 이제는 인권에 발을 들여놓고 한 걸음의 도움이 돼도 될까 싶어갖고.
네, 북한 사람인데 북한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현실을 알고 있는 게 좀 감이 떨어진다는 거죠. 대한민국은 하루에도 몇십 명씩 북한 사람이 자주 들어오는데 거기서 사천면에서 또 있다가 또 자주 매일같이 출퇴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이 북한 사람을 찾다 보면 거기서 얘기 퍼지고 거기서 얘기하다 보면 그 사람들이 현실을 겪고 있는 생활을 다 알고 있잖아요. 또 남한과 북한 사이 전화통화도 브로커를 통해서 가능하니까 진짜 빠니가 들다 보이는 것처럼 알고 있어요. 그런데 떨어지더라고요. 아무리 같은 디펙터리라도 네,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좀 민망하더라고요.
데니 씨는 일본과 한국에서 온 탈북자들보다 북한 문제에 대해 감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라며 더 많이 관심 갖고 참여할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김현숙입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제 한 순서 남았습니다. 미국의 역사를 재밌게 드라마로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VOA 이야기 미국사 김미옥 기자가 엮었고요. 해설의 조원우, 이은경입니다.
비오에이 이야기 미국사.
제임스 폴크 대통령은 캘리포니아와 뉴멕시코의 지방 정부를 구성하기 위해서 의회의 즉각적인 허락이 필요하다고 요청했습니다.
의회는 결코 새 영토에 노예를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남부와 북부는 노예제도 허용 여부를 두고 서로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의회가 새 영토에 노예제도를 할지 말지 결정권이 있다고 어느 법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까?
헌법이 의회에 그런 권한을 부여했고요. 지금까지 쭉 그래왔지 않았습니까?
오랜 토론 끝에 오레건은 노예를 금지하는 자유의 통치령이 됐습니다.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제23부 제커리 테일러 대통령 시대.
1848년 대통령 선거를 위해 민주당은 볼티모어에서 열린 전당대회를 통해 미시간 출신의 루이스 카스 상원의원을 대통령 후보로 선출했습니다. 66세 나이에 후보로 지명된 카스 의원은 북부 출신이면서도 노예 제도를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카스 후보는 미 합중국의 새로운 통치령의 노예 문제는 그 지역 주민 스스로 뜻에 따라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휘그당은 멕시코와의 전쟁에서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었던 전쟁 영웅 제커리 테일러 장군을 후보로 정했습니다.
테일러 장군은 정치 경험도 없고 정식 교육을 받은 적도 없죠. 40여 년이라는 긴 세월 대부분을 서부에서 인디언과 싸우며 보냈고 소규모 미국 군부대의 지휘관으로 일한 게 경력의 전부입니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 정치인들의 눈으로 볼 때 대통령이 되기에 턱없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유권자들이 전쟁 영웅을 얼마나 좋아하고 선거에서 어떤 결과를 가져왔느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윌리엄 헨리 해리슨 전 대통령도 군대의 영웅이라는 것 때문에 대통령으로 당선됐다는 사실입니다.
민주당은 루이스 카스 위원을, 휘그당은 제커리 테일러 장군을 대통령 후보로 내세우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인들은 노예 제도에 대한 생각 때문에 두 후보 모두에게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번 선거는 누가 대통령이 되든 상관이 없다니까요. 민주당의 루이스 카스 후보는 국민이 원한다면 노예 제도는 나쁠 게 없다고 하고, 휘그당의 제커리 테일러 후보는 아예 자신이 노예를 소유하고 있는데 누가 뽑히든 노예 문제는 걱정 없습니다.
노예 제도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민주당과 자유당에 맞설 새로운 정당을 결성했습니다. 이들은 자유로운 정착자들을 위한 자유로운 땅을 추구한다는 의미로 자유지역당을 만들어 후보를 내세웠습니다.
우리 자유지역당은 미국에서 노예제도가 더 이상 더 많은 지역으로 퍼져서는 안 된다는 뜻을 함께하기 위해 만들어진 당입니다. 그런 만큼 노예제도를 반대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전당대회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자유지역당 지도자들은 당의 기본적인 목표를 규정한 정강을 작성했습니다.
자유지역당의 정강은 노예 문제는 주의 문제이지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회는 서부의 새로운 영토에 노예제가 확산되도록 허용할 권리가 없고, 미국의 어떤 주나 어떤 통치령도 노예제를 허용해선 안 됩니다. 노예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지역에서도 타협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유지역당은 전당대회를 통해 마틴 벤 뷰런 전 대통령을 다시 한번 대통령 후보로 내세웠습니다. 미국인들은 또 한 번의 대통령 선거를 맞아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처음으로 미국 전 지역에서 같은 날 선거가 치러졌습니다. 멕시코 전쟁 영웅이었던 휘그당의 제커리 테일러 후보는 유권자 수나 선거인단 수에서 모두 다수를 차지했고, 미 합중국의 제12대 대통령으로 선출됐습니다.
제커리 테일러 대통령 재임 초기였던 1850년을 전후해서 미국은 노예 제도를 둘러싼 논쟁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북쪽에서는 갈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노예 반대 운동에 가담했고요. 남부에서도 노예 제도가 더 확산되는 걸 반대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하지만 대다수 남부 사람들은 남부 15개 주들에서 헌법상의 평등권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남부 사람들 사이에서는 노예제 반대 운동이 성공할 경우 자신들이 갖고 있는 모든 기득권이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조성됐습니다. 남부 사람들은 제커리 테일러 대통령이 북부와 남부를 다시 뭉치게 해주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테일러 대통령은 노예 문제에 대해 사실상 뚜렷한 정책이 없었습니다. 노예제도 철폐를 지지할 수도 없고 노예제도 유지를 지지할 수도 없었고, 그저 중립적인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제커리 대통령은 노예 문제가 스스로 해결돼 주기만을 바랐지만 노예 문제는 결코 스스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노예 문제를 둘러싼 북부와 남부의 분열은 더욱 심각해져 갔습니다.
1800년대 전반기에 미 합중국에서는 노예 문제가 무엇보다 큰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멕시코와의 전쟁으로 캘리포니아와 뉴멕시코를 미국 영토로 편입시키면서 노예 문제를 둘러싼 논쟁은 더욱 가열됐습니다. 북부는 새로 편입된 캘리포니아와 뉴멕시코에 노예제를 도입하는 데 반대했고요. 남부는 새로운 주에 노예제를 도입하는 것은 헌법에 명시된 권리라고 주장했습니다. 남부는 미 합중국에서 탈퇴할 준비까지 갖춘 상태였습니다.
1850년 켄터키주 출신의 헨리 클레이 상원의원은 노예 문제는 미 합중국을 분열시킬 수 있다며 극단으로 치닫는 사태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 같은 위기가 계속되면 북부와 남부가 서로 총을 겨누며 전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미 합중국을 전쟁 위기에서 구해내기 위해서 서로가 어느 정도 타협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남부는 합중국에서 탈퇴할 권리가 있다는 주장을 더 이상 펴지 말아야 합니다. 미 합중국은 영원하며 미래의 후손들에게 이어지도록 건국됐습니다. 남부가 연방에서 탈퇴해 전쟁을 벌이게 된다면 내전은 오랫동안 지속되고 온 나라가 비극에 빠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미주리주 출신의 제퍼슨 데이비스 상원의원은 남부에 대한 북부의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북부는 남부의 권리, 특히 미 합중국의 준주에서 노예 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야 합니다. 국회는 이 권리를 파기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어떤 권한도 없다고 봅니다.
VOA 이야기 미국사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오늘 준비한 내용 다 전해드렸습니다. 유익한 시간 되셨길 바라고요. 오늘 한 주도 알찬 계획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끝곡 Ed Sheeran이 부릅니다. The Team 들어보시죠. 지금까지 진행의 장량이었습니다. Long nights, strange men. They say she's in the class 18, stuck in her daydream. Been this way since 18, but lately her face seems slowly sinking, wasting, crumbling like pastries. And they scream the worst things in life come free to us, 'cause we're just under the upper hand. I'm going mad for a couple grams, and she don't wanna go outside.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 1-202-205-9942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잠시 후 10시 30분부터는 VOA 세계 뉴스에 이어 뉴스 포커스와 주간 스포츠 세상이 방송됩니다.